예, 월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을 이끌고 있는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을 이끌고 있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사사기에 대해서 이제 살폈는데요. 이번 주간은 계속해서 사사기 시대와 겹쳐지는 이제 룻기서에 대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룻기서는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 흐름이 아니고요. 레위기가 그 시내산에 머무는 그 역사였잖아요. 그 신명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룻의 이야기도 이제 사사시대 어느쯤인가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성경의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규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본문에 이제 그런 그 분명한 그 시대를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용을 통해 볼때 아마도 기드온이나 입다가 사사로 활동하던 시대쯤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던 시기가 이제 BC 한 12세기 후반경으로 보는데, 자, 이러한 연대 추정은 BC 1010년에 그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는 그런 역사적인 분명한 추정이 가능한 시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바로 여기 룻기의 주인공인 그 룻의 증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 마태복음 1장을 볼 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고, 할아버지가 오벳이었고, 그리고 증조할아버지가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 이 사람이 바로 이 룻기의 주인공, 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 추정이 가능한 그 다윗의 통치 시기를 기준으로 역추적해 볼 때, 한 4대 정도니까, 룻기의 사건이 있었던 그 역사적인 시기는 아마도 미디안 압박 시대쯤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 표가 보여주듯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은, 이게 중간중간 생략되는 부분들이 있던 걸알수 있는데요. 이런 표를 참고해 보면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좀 혼란이 좀덜갈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족보와 또 룻기 4장에 이제 여기 지금 다윗과 관련된 똑같은 이제 족보의 순서가 좀 나오는데, 이 룻기 4장 18절에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베레스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마지막 다윗까지의 족보를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거의 똑같이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 몇 가지 설명이 덧붙여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누가 이 와이프였는지 아내였는지를 말해주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족보들을 참고할 때, 보아스가 살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살몬은요 누구냐면 여리고 정탐꾼이었습니다.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그 이거를 참고해 볼 때, 그 살몬의 그 부인이 누구였냐면 그 여리고 기생 라합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분명하면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가나안 정복 초기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지금 기드온 사사 시대쯤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살몬과 보아스 사이의 그 시기는 적어도 한 200년에서 300년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이제 바로 그게 후손이 될수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가 될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그 표를 통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 그 사사 시대가 이제 영적 암흑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서 인물들이 이제 그 거의 뭐 없는 거죠. 말하자면 쓸만한 인물들이.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나왔던 어떤 인물들 중에는 그 족보에 이렇게 기록된 인물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그 중간의 인물 중에는 그게 기록된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을 참고할 때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세 시대로 구분을 하거든요. 1기, 2기, 3기인데, 1기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해서 14대. 그리고 2기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해서 14대. 그리고 3기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이제 14대. 그러니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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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신약을 여는 첫 장에 기록된 거는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이 모두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도록 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어떤 그 경륜의 그 역사의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는 육적인 계통의 정통성을 분명히 보여주면서도 혈통을 보여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신앙,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온 그 믿음의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보통 족보는 혈통을 따라 순서대로 다 그 1대, 2대, 3대가 기록되지만 마태복음 1장이 보여주는 족보는 모든 세대가 다 빠짐없이 연속적으로 다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족보 사이사이에 많은 이 기간 동안에 이 생략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룻기의 이제 살몬과 보아스가,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300년, 200년, 300년 사이에 기간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게 사사시대. 그리고 이제 애굽의 종살이하던 약 400년 정도의 시간 안에 그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던 그 시간에 어떤 인물들이 혈통으로 흘러가는지 또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룻기 4장 19절에 람이 암미나답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람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암미나답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람이 암미나답을 낳았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죠. 자,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파악을 못하면 보아스의 그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여리고 기생했던 랍이라고 마태복음이 그렇게 적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마치 비슷한 처지의 룻, 이방 여인에다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룻을 자기 엄마가 랍이었으니까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전체 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게 이제 말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거 온전치 않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 시간들에 대한 이 적당한 어떤 이 흐름을 잘 알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족보를 통해 또 이런 역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제 룻기의 이제 저자는 탈무드의 기록을 바탕으로 볼 때는 사무엘이 적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소의 저자를 사무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소 지금 읽어드린 4장 22절에 다윗에 관련된 조상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사무엘은 다윗이 왕에 오르기 이전에 죽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소의 저자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다윗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다윗보다 더 후대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정확히 누구다라고 우리가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시기도 그래요. 룻기가 사사시대 역사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적혀진 시기는 분명히 그 사사시대 이후라고 보잖아요. 다윗 이후, 늦어도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룻기서를 보면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 핵심 인물은 읽어나가면서 알지만 나오미라는 사람, 그 룻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이런 이 이야기가 전개된 장소는 이제 베들레헴 그리고 이제 모압당,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룻기의 그럼 기록 목적은 뭐냐? 룻기가 적혀진 시기적으로 볼 때하고 룻기의 내용으로 볼 때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룻기가 적혀진 시기는 사사시대를 지났을 때인데 그 내용은 사사시대 때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룻기가 적혀진 시기, 역사적인 이유로 볼 때 이게 그 후에 굳이 이렇게 다윗왕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런 언급이 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왕이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뿌리를 밝히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유대 역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업적을 만들어낸 그런 인물로, 유대인이라면 뭐 누구라도 이 다윗왕을 함부로 취급할 수 없고 이 사람을 빼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수 없죠. 아주 나라의 체면을 세울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역사를 만들어낸 인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던 그 영토를 거의 뭐 사실 통치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뭐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분명히 이제 그 역사를 통해 알릴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룻기를 통해 그런 흔적을 남겼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다윗의 혈통으로 본다면 지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이방 여자들의 이름들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유대인 순수 혈통이라고 할 수 없죠. 여호수아 전쟁 당시 그 여리고의 그 기생이었던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은 게 그게 그 조상이고, 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지금 살피듯이 룻도, 이 보아스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조상의 혈통을 잇는 그런 모압 여인 그 룻과 결혼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혈통을 통해 볼 때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이 역사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을 볼 때 성경이 아주 정확하고 정직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이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막 거기에다가 막 살을 붙이고 덧붙이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실제적인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자기 나라의 아주 중요한 왕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자기들에게 좋은 혈통, 순수 혈통을 만들려고 했을 건데, 성경은 이 작은 룻기라는 책을 통해서 절대 그렇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들은 무슨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도 정직하게 처음부터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룻기도 결국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믿음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룻기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나라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분위기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은 좀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이런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분명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는, 그게 이제 룻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역사적인 목적을 통해서 룻기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의 이야기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 룻기서에선 그저 교훈적인 목적으로 뭐 부모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뭐 주제로 설교할 때, 효도를 위해 설교할 때, 또 고부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주제로 설명할 때, 그럴 때 쓰여지는 본문 정도가 되겠죠. 또한 한 가지는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그런 개념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적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주제를 볼 때 우리가 다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이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는 관점, 역사적인 내용에서 본다면 룻기의 내용이 사사시대 그 종교 암흑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무시되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불순종과 방탕의 시절을 보내는 시기에 벌어진 그런 내용으로 봐서,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불순종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 어두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분명한 어둠 속에 빛된 백성이 살아갈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사명의 땅에 보낸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 또 모두가 불가능하다, 힘들다, 어렵다는 곳에서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 속에 빛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바로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을 비교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누구나 다 지금 각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약속대로 사는 게 뭐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이다, 이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교인들도 받아들이고는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기 지금 이방 여자였던 룻이나 또 사명의 땅을 지키려고 했던 보아스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구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된 길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서는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룻기서는 그래서 구약에서 또 다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구약의 버전으로 또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이 책의 주인공인 이제 룻 같은 경우는 이제 이방 여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알아가는 신앙의 초보자라고 볼 수 있겠죠.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이런 그런 신앙의 초보자라면, 여기 나오는 이제 또 등장인물 중에 그 엘리멜렉이나 나우스 같은 사람, 또 보아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이미 알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기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래된 신앙 생활을 해오던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변해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 보아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도의 사명자로서 보낼 받고 살아가는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어떤 모델을 따라갈 것이냐,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걸 분명하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이런 흐름을 이런 식으로 잘 파악하고 이런 서론을 알지 못하고 읽어가면 이 룻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고부관의 뭐 화목을 권면하기 위할 때 또는 여인의 현숙함을 뭔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또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뭐 그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뭐 고엘제도 이런 걸 설명할 때나 우리의 현실과는 뭐 상관없는 그런 식의 어떤 주제로와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만 듣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얘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룻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그래서 두 부류로 보면은 지금 하나는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을 아는 그런 사람들, 나오미, 보아스 같은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초보 신앙인 룻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살피며 출애굽에서부터 여호수아서를 볼 때, 출애굽에서부터 여호수아서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뭐였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는 명령과 약속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명의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곳에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각자의 사명의 땅에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성도들, 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존재인 거죠. 자, 그런데 사사기를 통해 전반적으로 살핀 그 결과는 어땠어요? 그렇게 정체성을 가진 이 가나안의 주인이 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의 명령과 약속과 사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과 풍습과 풍토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어요. 그냥 한 나라의 어떤 풍습처럼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어떤 힘이 돼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주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게 이제 그냥 어떤 하나의 습관처럼 돼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냥 명절이나 이런 걸 지킬지를 몰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의도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체성 망각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볼 때는 결국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룻기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땐 또 어때요? 사사시대 벌어졌던 일인데 그렇게 정체성을 망각하는 그런 시대 흐름 속에서도 지금 보면 몇몇 소수의 사람들의 경우 그 시대의 흐름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전혀 모르고 아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그래 살아가지 않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늘 기억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 말씀과 사명이 그들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 그냥 풍습이 됐고 풍토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룻기서를 보면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이민 갔다가 결국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을 때 이런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사회 구조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럼 나오미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 풍토와 풍습처럼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그 모든 풍토와 풍습의 뿌리는 어디가 있느냐 어디에 있었느냐 시내산 언약에서 나오는 그 방법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들이 음식 문화에 있어서도 모든 것에 있어서 그 결국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기초가 된 그런 사회였긴 맞을 거예요. 그런 사회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법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걸 잊어버리니까 이제 종교화된 삶을 살고 있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화된 삶을 살다 보니 다른 종교나 우리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쟤네도 자기네 신을 우리처럼 그렇게 섬기니까 뭐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자꾸 빠지는 우상 숭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루키는 사사시대 속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더 상세히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사사시대의 어떤 한 파트를 좀 세밀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나무를 보여주는 거라고 한다면 사사기는 이제 숲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시대 전체를 조명하면서 역사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총론적으로 하는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주는 의도를 모르고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가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사사기 그 3장에서 16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기드온 사사 때부터 이스라엘의 전체적으로 신앙의 태도가 점점 더 하나님의 진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하향 곡성, 신앙의 수준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 했는데,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백성들의 상태는 레위의 명령과 약속을 뭐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내용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처럼 알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그런 명령과 약속을 근거로 그렇게 사회 문화나 풍습들, 풍토들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있어서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두 가지 길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신 사명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보아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과의 약속과 믿음과 사명과 상관없이 종교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 그렇게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엘리멜렉이나 나오미 같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엘리멜렉이나 나오미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뭔가 종교적인 율법의 통제를 따라 살아가지만 그것이 전부 종교적인 굴레와 족쇄가 되어 있어서 그저 다른 우상 숭배와 사실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율법이 주는 진정한 희생과 그 책임은 회피하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 말씀해주는 혜택,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는 것만을 골라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나오미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도 사사시대와 흡사하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 그 시대와 굉장히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독교가 초대교회 이후에 역사적으로 영향력을 이제 미쳐가면서 성경의 명령을 바탕으로 중세시대를 거치고 지금까지 형성된, 그러니까 유럽을 비롯한 기독교가 들어갔던 세계 곳곳의 사회문화나 법도나 풍습, 뭐 각종 절기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 온 세계로 퍼져서 그 뭐 부처를 믿는 뭐 그런 나라든 어디든 뭐 성탄절 같은 것도 그래도 나름대로 즐기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가 이렇게 그로 인해 생긴 문화들이 퍼진 오늘 이 시대는 마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모든 영향력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흘러갈 수 있었던 그런 사사시대와 사실 흡사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뭐 초창기 사사기를 다루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법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수고와 노력과 그 눈물로 인해 그 사사시대 정말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과 시작했던 그 믿음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역사의 문을 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사실 우리는 똑같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사명을 알고 깨닫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열방의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이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보아스와 같은. 그래서 룻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믿음의 세계 안으로, 그러니까 그게 바로 룻이 전도 대상자 아니에요. 데려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역사 속에서 사명을 맡은 성도들이 어때요? 너무도 이 교회 안까지 와서 하나님이신 이 놀라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나오미 같은 삶, 그러니까 혜택을 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비일비재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교회 속에 다들 보면 그런 두 가지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오미 같은 그런 어떤 혜택만 바라고 책임 회피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처럼 어려움을 함께 걸어가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런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몰라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을 근거로 정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좀 지혜롭게 좀 묵상하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 그러니까 가정, 직장, 사업, 또 학교, 또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빛과 소금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분명히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보냄을 받은 그 삶의 터 곳곳에서는 전혀 빛과 소금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 사명자의 정체성을 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업가로 살든 백수로 살든 그 어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여러 영향력을 미치는 뭐 그런 전문가로 살든 그보다 먼저 된 우리의 그 존재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보내신 사명자라는 이 본분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거, 그게 사실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라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어느 세계 속에서도 나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 의사로 또는 약사로 건축가로 뭐 PC 전문가로 또 사업가로 이 땅에 그렇게 보낸 게 아니고요. 이 땅에 거룩한 빛과 소금, 거룩한 백성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주신 정체성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가 쌓아가는 그런 삶의 연륜들인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그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직접 그의 백성답게 그 살아달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바로 거룩한 백성이고 열방의 제사장 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어떤 전문가로 살아가든 간에 그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바로 거룩한 백성이요, 이 땅에 보내를 받은 열방의 제사장 된 자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 내가 지금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죠. 이런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땅, 그 보낼 받은 땅에서 이런 전문적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백성,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아감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고 뭘 하든 간에 삶의 이유를 알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를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 전문적 존재가 되어 생존하기 위해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첫 사명을 잊고 살아가다가 내 삶의 모든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 하나님까지도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 그런 잡신이 되는 거예요. 개인 수호신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나는 그러고 있지 않았는가? 좀 여러분 잘 되돌아보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 살아가는 현장에서 차분히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 세우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 거룩한 백성이요, 열방이 주께 나아오는 길을 밝히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진정한 정체성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음의 세계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여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보내를 받은 내 삶의 터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일에만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정체성을 잊고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실력으로 이 세상을 슈퍼맨처럼 이기기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바른 길로 걷게 하시는 믿음의 삶을 원하시는 것, 빛과 소금된 삶을 원하시는 것 잊지 않고 내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진정으로 그런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법도와 규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걷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로만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서 내 정체성과 또 내 직업과 내 전문적인 능력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명명하신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정체성이 바로 이런 상황과 환경을 주도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빛된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